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영광 중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또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방향과 또 기준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 소수가 나와서 새벽에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큰 계획들이 발견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5개의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교회를 찾지 못하였지만 각 가정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시사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긍휼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볼 거지만요. 말씀은 22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 좋겠어요. 암송. 그렇죠?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소리 전했는 영생이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 편지글이라고 말을 했을 때 편지글을 우리가 많이 써본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카톡으로 이제 가끔 뭐 장문이든 단문이든 간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이메일로 뭐 하기도 하지만 저는 군에서 이렇게 편지를 이제 주고받던 시대에 군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은 핸드폰도 쓰고 막 그래서 뭐 과하게 뭐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있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딱 보내고 그 3, 4일 뒤에 받았겠지. 그다음에 한 빠르면 또 3, 4일 뒤에 편지가 이렇게 오잖아요. 최소한 12일 안에 편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군생활 다 갔어요. 사실은 현사모가 가장 편지를 많이 보냈고요. 그래서는 뭐 날씨도 얘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글을 써도 이렇게 좋은 문장을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말씀을 내용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도리를 바울 사도가 깨달았길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저런 고백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는 본인의 정체성이 깨달아질 때마다 얼마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갔겠습니까? 자, 11절 말씀 보니까 어저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긴다는 얘기는요, 우겨라. 예를 들면, 야, 너 사실은 구원에 75점이 돼야 되는데 너 지금 65점이야. 근데 뭐 80점인 것처럼 우겨. 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부족한데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나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우겨. 혹은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 죄를 짓는데 죄를 안 진 것처럼 표정 관리하면서 한 것처럼 우겨.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장면들은 헌금할 때였어요. 청소년 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돈 100원이 궁한 거죠 이제. 근데 헌금할 때 항상 이렇게 학생이 또 돌아와요.
그 내려면 이게 어떤 때 그냥 헝금멍들 핑거들였어요. 마음 아시죠?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그 집에서 용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근데 이제 부끄럽잖아요.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이. 지금이야 주여 이러고 하지 말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넣는 거야. 낸 것처럼 이렇게 우기는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꼭 그런 식처럼 이 11절 말씀에 여길지다 이 얘기를 아닌데 그렇다라고 막 표정 관리 이런 말 하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겨라 무슨 뭐 방정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라는 얘기는 이미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을 하고 네 부족함이 발견될지라도 그 사실을 의지하고서 싸워야 함을 말하는 게 여길지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 대해서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느 날 주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벽하게 100% 삶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애매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러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고, 이 믿음이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받은 구원이 한평생 구원의 고민을 안 하면서 방종하며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원의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냐? 그 말씀을 12, 13, 14절에서 지금 23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면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침,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12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며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로마서는 어떤 사건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실 중심의 얘기이기 때문에 새벽에 이렇게 멍하고 있다간요 이 내용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있는 분이나 정신을 딱 차리자면요 그냥 이렇게 안 들어와요. 이걸 들어야지라고 애쓰셔야지. 아유 들리는 거 듣자 이러면요 안 들어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몸의 욕망에,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씀드렸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느낌상은 구약이어야 돼요. 레위기. 주신 저 제도에 율법에 순종해야 돼. 구약의 내용들이 거의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구약 어느 성경책에 순종이라는 말씀이 가득 나와야 돼요. 말씀드렸죠? 성경 66권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어디다? 로마서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놀라운 얘기들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저는 그걸 카운트하면서 이걸 발견을 한 사람이라, 야!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책을 봐요. 말씀 모르는 부분들은 여러 책을 봐요. 그 본문을 포함해서 쓰진 않지만 여러 가지 봐요. 근데 없던 부분들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순종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그래서 검색을 툭 해본 거예요. 아니 순종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제일 많네. 그때 발견한 것은요. 어느 한 사람이 한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래서 이야 그렇구나. 거기서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많죠. 첫 번째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몸의 욕심에 순종하지 말고 살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몸의 욕심에. 13절 말씀 보니까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 이렇게 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드느냐?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 드리냐? 너의 인생을 의의 무기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지 않고 한평생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잡아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들이자는 거예요. 이것이 여결제다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 지침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계속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단에서 구원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의의 무기로 나를 들이며 싸워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를? 나를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굴 쓰셔야 되는데 도구가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그 도구로 수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들이자는 거죠. 여러분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리고 그것은 끝도 보여요. 아, 완성했을 때 어떤 모습이겠다. 이게 보여요. 이게 보여요. 처음 할 때는 안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공사를 진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공사는 무슨 발이다? 공구발이다. 공구가 중요해요. 공구가. 여러분 미용사가 머리 깎을 때 가위아래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도구잖아요. 이게요. 공사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보라더라도 좋은 드라이버, 좋은 드릴, 좋은 망치. 우리 김차권 집사님이 팔이 다치셨어요. 회전근이 예, 끊어지셔가지고 교회를 좀 못 나오고 계신데 오늘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자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햄머 드릴을 구입했습니다. 남들은 웃을 일이에요. 햄머 드릴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딱 벽 부술 때 두두두두 쏘는 총 같은 거 있어요. 큰 거. 이거 싸게 구입하셨다고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공사할 때 저랑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끝인데 막 그랬거든요. 그걸 구입하셨는데 그거 아픈 상황에서 그걸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 공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듣다 보니까 관심 생겼어. 그냥 80만 원 가. 근데 그거를 너무 싸게 구입하신 거야. 막 자랑해 막. 난 지금 팔 아픈 거 이제 어떤가 진척을 물으려고 카톡 드렸는데 그거 얘기하다 끝났어요.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카톡 했다가 지금 뭐로 끝났지? 그러니까 뭐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도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의를 이루어 나가실 때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온 대륙에 하나님의 의가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누굴 쓰시느냐? 그 여기는 가운데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아니하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의인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의인은 윤리적이거나 사법적인 것이 아니다. 이 의인은 언약적이며 관계적인 것이다. 언약을 계약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 계속 그걸 이루기 위한 열심 이것이 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그 약속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 자체가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로마서의 선포고 모든 성경의 선포예요. 의인은 누구밖에 없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 그가 예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의인이신 거예요. 그거 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 것이 안 믿겠는데 막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여지와 마음과 인식과 그 추측과 그 이해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요. 죄 지은 거 괜찮아? 다 은혜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방종에 입각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싸움과 노력도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좋은데 삶은 개판이야. 배려도 없고 수용도 없고 자기 손해도 없고 무조건 내가 앞장서야 되고 무조건 나한테 맞춰야 되고 무조건 내가 제일 먼저고 이럴 수가 없어요. 구원의 싸움은 깊어지는 믿음은 윤리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을 동반한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인성은 엉망진창인데 영적인 것은 입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줄줄줄 나와 또 다른 모세야. 그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엉망진창이고 삶의 자세는 너무 부도덕하고 삶의 자세는 너무 엉망진창이고 모든 것도 뒤죽박죽인데 하는 말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것을 동반하고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율법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할례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 지금 엄청 무시하고 있잖아.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너 지금 거의 무시하면서 너희 지금 그놈들 거의 개취급하고 있잖아. 이게 맞는 거야,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불균형적일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그럼 막 뭐가 쏠려요, 이렇게. 왜, 뭐가 딱 베이거나 긁히면 곰잖아요. 곪을 때 조그만 부분이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볼 때마다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회가 변화되어 나갈까? 그것도 기대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길주다 이 얘기는 야 그냥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생각해. 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엄청 싸워야 될 것을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동반한 영적인 부분을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어떤 그런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짧은 구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너지지 말고 부당히 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린 죽었어요. 더 이상 죄에 질질질 종노릇 안 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거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저 죄는 마귀란 놈이 우리 인생을 턱턱 걸어서 끌고 가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란 말이 검색을 잘 해봤나 모르겠는데 기억에 마귀란 말이 성경 사단이란 말이 로마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게 잠깐만요. 기억이 아주 여러 검색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16장 아 사탄이란 말이 16장 보지 마세요. 16장 20절에 나와요.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득히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거의 거론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떤 개개인들의 특성상 사단 마귀의 귀신을 많이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구원을 말하는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로마서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6장 20절에.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사망해서 구원받은 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빠져나온 것인데 사탄 마귀의 거론이 적을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또 하나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생각보다 사탄 마귀를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사실은요. 좀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는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막 힘을 막 써야 마귀를 겨우 막 제어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인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하고 새가 있습니다. 가끔은 새가 도발할 때가 있어요. 저를 부리를 하다가 부리가 뺏쭉하니까 이렇게 물면 뚫려요, 이렇게. 귀 같은 건 푹 뚫려요. 이게, 이 부리가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가끔 물 때가 있어요. 저는 동물들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도발할 경우는 가만히 안 둡니다. 털을 다 뽑아놓지. 그런데 너무 이뻐하는 새가 물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있던 양말 같은 거 던져서 걔를 맞춰요, 또. 한 번쯤 반드시 응징을 해야 돼, 물을 뿌리던가. 그러니까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엔 새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마귀를 볼 때 얼마나 심각한 존재겠냔 말이야. 우리가 볼 땐 심각한 존재예요. 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거론함에 있어서 마귀란 존재를 한번 거론하고 말 존재지, 그렇게 마귀, 마귀, 귀신, 귀신, 사탄 말할 존재도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런 것이죠. 기억하세요. 죄사함 받은 존재지만 죄를 안 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죄가 넘실넘실하는 가운데 있고 죄의 권세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여길저다 이 내용에 있는 것이지, 평생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하지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속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방종하면 살아라 그런 의미도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그런 신분에 된 것이지만 계속 죄 가운데 죄의 도발과 죄의 속임과 죄의 이끌림과 죄의 어떤 그 뭐랄까 물들임 속에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 진 것도 괜찮아, 형벌도 안 받을 거야 이런 의미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 하나님 물으십니다. 물으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것은 믿음이 깊어진다는 의미의 내포된 이야기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하느님 보시기에 징그럽고 더럽고 보시기에 얼마나 가당치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죠. 17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계속 가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실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어떤 규칙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사했다니까요.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 부분들이 특별한 응답이 인생 가운데 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큰 육신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에 병의 질병이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마음으로의 순종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어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받아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려서 우리 애들 어릴 때는 그 막 그 명절날 업체들이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 참치 이런 거 주잖아요. 그 젊었으니까 애들 얼마나 좋아할까. 막 퍼먹는 도훈이 모습 보면서, 막 대은이 막 흘리고 먹는 대은이 보면서, 떠먹이 먹는 다니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오늘 좀 컸어요. 학교에서 이제 참치 이런 걸 줘요. 싫은 거예요, 오늘 날부터. 왜? 애들도 컸고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꼭 그렇게 다가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계속, 우리가 원래 본래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계기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더라도 살게 되어지냐? 아니요. 싸워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이 필요한 말이고,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구원의 도리,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맞는 신앙생활입니다. 죄를 줘도 용서받을 것처럼. 궁극적인 지옥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주세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냥 은혜를 했으니까 괜찮아. 마음껏 놀아. 이게 아니에요. 너 렘넌트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너 목사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종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으로 달려가라. 거룩함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라. 그런 의미.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는 1차적인 의미는요. 원래 이게 말할 때 의미는요. 윤리적인 부분 말하는 게 아니야. 윤리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라는 얘기는 너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 윤리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미 원죄를 갖고 있던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 거룩함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의 의미는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의미해요. 충성. 거룩함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 지켜야 되는 그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막는 데 읽지 말라 이 말을 지켜내는 거예요.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이 모든 율법과 주신 계명들을 다 지켜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 유대인 너희들은 율법을 말하려면 율법 안 지키잖아.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얘기를 오해해서 방종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자라고 깊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것이죠. 19절 말씀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새벽에 너무 많은 말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19절 말씀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좀 아까 읽었던 거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직 구원받은 존재지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복음 비밀 가운데 살기에 미약하다는 거예요. 계속 악의 무리가 죄의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면서 그동안 부정의 종으로 불법의 종으로 살았던 그 인생들이 인생에 계속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을 끌어내려서 죄 가운데 머물게 해서 사망의 대가를 받게 하고자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의의 병기 가운데 의의 종으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고 드려야 되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내주는 게 무슨 말인지. 집에 계약을 했어요. 누가 이사 오더라고. 그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과 언약에 의해서 사람이 오면은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앉으면 불법이죠.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조금도 추론할 수도 없어요. 왜? 죽어있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너희는 아예 상관없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내 죄의 종 가운데 있을 때는 아예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 자유가 그 자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내버려진 바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나와있죠. 너희는 원래 내버려진 바 되었던 인물들이야. 그냥 방치되었고 유기되었던 존재임을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어떤 열매 얻었습니까? 21절 그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너 그때 그 살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었고 더러웠고 추악했고 얼마나 허무했고 황당했고 얼마나 어두웠고 그걸 알고 있잖아.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막 되는 대로 말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임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결과를 쌓으면서 사망의 열매를 쌓으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냐. 부끄러운 모습 아니냐. 21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죄의 종 말을 하다가 이제는 불법의 종, 불순종의 종 말하다가 지금은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종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왜냐하면 이란 말이 23절 앞에 빠져 있어요. 원래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종들에게 주인이 싹을 줬어요. 싹을. 너 영식이 이리 와. 오늘 수고했어. 오늘 뭐 했어? 마당 쓸고. 그래. 자, 여기 뭐 3만원. 너 이리 와. 오늘 뭐 했어? 아무리 안 했어? 너 대가 없어. 이렇게 용돈을 줬다래. 대가로 이렇게. 그쵸? 그 종들한테는 주인이 이렇게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그 죄에 매여 있으면, 죄의 일을 했으면 뭘 줘야 되느냐?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죄의 가격이 뭐냐? 3천만 원이다. 아니요. 죄의 가격은 사망인 거예요. 또 죄 가운데에서 그건 사망을 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죄에 이끌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받는 게 뭐냐? 결과로 사망을 받는 거예요. 일을 했으면 돈을 받고, 그렇잖아요. 인부들은, 종들은 돈을 용돈을 받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식을 받고 죽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에 매는 종들은 뭘 받냐? 사망을 받는 거예요. 사망. 근데 이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도 못 알아먹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일은 알아먹을 수 있어요. 믿음은 소망은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알아먹잖아요. 왜 사랑입니까? 믿음이 중요하지? 그들의 믿음도 있었어요. 모든 성경 구절은 그 편지가 전달됐을 때 상황과 정황과 맥락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너희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너희께 사랑이 없잖아. 그래서 사랑의 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이걸 쭉 뽑아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왜 용서 못하는 거야? 말씀 기억 못해? 라고 말하면 틀린 적용이에요. 그들에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막 싸우는 걸 고린도 교회가 야 믿음 있고 소망 있으면 뭐하니? 이렇게 지지고 볶는데 이런 의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죄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정황에서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쭉 뽑아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요? 모든 말씀들이 서신서가 받는 이거 로마서가요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다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 성경이 회당에 있어가지고 큰 롤로 돼 있어요. 롤로.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영생이라 아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읽은 걸 그들이 들으면서 외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보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은 은사예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어떤 대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죄에 매였으니까 사망을 줬지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거기 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의 내용이 뭐냐? 그게 영생입니다. 구원의 전력질주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원을 향한 윤리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싸움이 필요하지만 구원을 향해서 전력질주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력질주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은 우리가 최선을 노력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평생 살아가야 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대가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대가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약간 각도를 달려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말 결이 달라요. 결이. 결이 다른 거죠. 그 부분들은. 우리 은혜는 방자한 구원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깊어지지 않는 학습적인 구원, 깊어지지 않는 개념적인 구원, 그런 구원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나가는 전력질주가 필요하고 그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여기면서 사라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지금 성화 과정, 거룩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에, 본질적인 거룩함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거룩함으로 쌓아나가면서 상승하면서 어느 순간에 영화스러움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 전력질주와 구원에 대한 고민과 또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된다면 내 주옵소서. 전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 앞에 나가 거룩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그 구원에 동참한 자로서 참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큰 영광스러움 앞에 온전히 서며 화목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5개 교회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진행되고 있는 당대 세계보험 관련된 그 사역과 나라와 대륙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역 카톡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서로 고백하며 주 앞에 믿음을 드리며 인도받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당대 세계복음의 전력 질주하며 구원을 이루어내며 의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각 대륙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고 매진하기에 부정합도록 우리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의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현장과 나라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